요즘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고 또 그 강해 말씀을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 그 다음에 영적인 어둠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 말씀 이제 쭉 강해를 하면서 대다수, 이 땅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빵에만 관심이 있구나,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이 기복신앙, 번영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대중들을 향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명쾌하게,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셨을까. 근데 제가 위로를 받은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를 전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다수인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목사가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가서 이제 결론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거의 99.9%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싫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이 부족한 목사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수만 명이 이 설교를 듣고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경험, 아니면 세상의 전통, 세상의 학식, 세상의 무슨 부귀영화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하고 뭐 대통령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구나. 누가 그 일을 하냐? 마귀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마귀가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놨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요한복음 강의 특별히 6장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일으켰어요. 자, 그 다음날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왔느냐? 빵을 먹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이 사람이 우리 생전에 빵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빵을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기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너희가 수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나와 있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그 양식, 그 양식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자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양식을 준다. 바로 내가 그 양식이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잡다한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에 가서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참된 대언자라고 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표적, 놀라운 어떤 기적, 이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이 탈출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빵 만나를 우리 군중들, 조상들에게 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표적, 이런 표적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좀 오해하고 있구나. 모세가 그 빵을 준 게 아니다. 그 빵을 누가 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빵은 33절에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나다. 나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모세가 준 것은 아까 2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다. 40년 동안 먹었지만 어땠어요?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만나의 표적을 주셨냐? 그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과거에 하늘에서 빵이 내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실체가 오셔서 이 만나라고 하는 건 예표고 실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실체,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주시려고,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만나의 표적을 예표로 주신 거다. 그걸 먹은 사람들 다 어디 가냐?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모세에게 주어진 것도 은혜고 그 당시 백성에게 주어진 것도 은혜지만 그 만나보다, 그 모세보다, 그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 더 뛰어난 인물, 더 좋은 실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 바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35절에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다음에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나를 먹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는 이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의 여동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이 답답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대화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가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빵을 먹으러 모였던 군중들의 거의 99% 이상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확연히 둘로 갈라진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질 수가 있고 딸과 어머니가 갈라질 수가 있고,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질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들이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이 생명의 빵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둘로 갈린다고 한 이런 사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왜 어떤 사람 예수님이 싫다 그러고 진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서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됐는데 이 떠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폭탄 선언. 그 폭탄 선언이 51절에 나옵니다. 51절 가서 보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폭탄 선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폭탄선언이 된 거예요. 폭탄선언. 여러분 이거 그대로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은 뭐예요? 이거 그냥 들으면 예수님 살을 막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주려고 하는 빵은 그것은 너희를 위해 주려고 하는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폭탄 선언이 돼갖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 예수님이 살이라고 이야기했냐. 이 6장에는 살, 영어로 flesh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살이라는 말이 7번이 나와요. 51절에서 56절까지 살살살 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오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 놓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 놓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 대신속죄라고 하는 주제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대신속죄입니다. 대신속죄, 대신속죄.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있다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사람의 힘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고 특별히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구약시대에 죽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염소나 황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죄들을 잠시 잠깐 덮어주는 일은 가능했지만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완전한 희생 예물이 필요한데 사람 가운데 없습니다. 짐승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는 몸으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 부흥토록 단 한 번 희생예물이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대신속죄의 복음, 지금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6장 51절 가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10장 11절, 15절 가서 보면 자신의 양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50절, 11장 50절에서 52절 가서 보면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15장 12절 가서 보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신 죽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5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으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살을 먹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이건 식인종이 되란 얘긴데 불가능하잖아요. 더구나 뭐야? 아예 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쏟아서 부어야지, 땅에 부어야지, 버려야지. 이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그 율법에 따라. 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살도 먹어야 되고 또 모두 마셔야 된다. 자기 피도 마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이 군중들이 범하는 실수, 공통적인 실수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53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냐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까 살만 이야기하던 이번엔 피까지 마셔야 된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잖아요. 물을 섭취하잖아요. 우유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몸의 일부로 바뀌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잖아요. 맞습니까? 음식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우유를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서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이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너희 몸이 되고 너희 생명이 되고 너희 생명을 이번에는 영원 무궁토록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53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보통 교회에서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냐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니? 이렇게 빵 조각이 있고 이렇게 포도주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빵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마시게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주의 만찬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것이 발생한 거죠. 지금 이거는 예수님 중 공생애 중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고 주의 만찬 시간에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 시간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빵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여기 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주의 만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만찬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문맥에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걸 다시 설명해서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지금 살과 피를 얘기하는데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지금 진짜 살, 진짜 피 이거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특별히 진짜 살과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I am 설명을 했어요. I am. 예수님이 I am, I am, I am 하는 거. 그 중에 몇 가지. 나는 양들의 문이다. 예수님이 저 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 예수님이 빛이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저 문이고 진짜 예수님이 저 포도, 저 포도 딸 수 있는 포도고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는 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한복음 읽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데 성경 말씀을 쭉 가서 읽으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얘기할 때 이 말씀하고 이걸 비유로 이야기할 땐 63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이런 데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54절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생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존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처럼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주여 구원자여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운다. 그가 죽는다 해도 몸이 다 썩어 없어졌다 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효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55절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얘기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에베소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예요. 일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냐?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 주신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돼지나 개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줘도 돼지가 금방 가서 어디 진창에 또 뒹군다는 거예요. 개가 가서 토한 데 가서 그거 또 먹어요 금방. 우리 사람이라면 안 그러죠. 왜 사람에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토한 거 먹지 않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걸 먹어요. 돼지는 닦아놔도 그냥 1초 2초 지나면 또 거기 가서 또 뒹굴어요. 왜 그래요? 돼지에게 돼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돼지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서 아담의 일들, 잘못된 일들의 그와 같은 삶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군중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기자 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일어났냐, 59절에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시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다. 자, 어디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냐. 여러분 여기 쭉 요단강이 내려오다가 이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요단강 내려올 때 여기에 벳세다라고 하는 데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2만 명이 먹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여기서 먹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디베라로 갔어요. 그날, 바로 그날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 먹고 싶어서 다시 여기 벳세다로 왔다가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 걸 보고 다시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생명의 빵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 예수님이 몇 차례 설명해 줬잖아요. 거듭거듭 설명해 줬잖아요. 자, 이쯤 되면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군중들이 이상하게 반응한 내용이 60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60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자그마치 59절 1절부터 시작해서 59절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여기 기록된 것은 그 중에 일부가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세하게 뭘 설명을 다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같은 이런 목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시고 그 말씀하실 때, 그렇죠?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진지함이 드러나시고, 그렇죠?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 좀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났으면 좋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60절 가서 보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뭐라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어떻게 저분을 계속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태어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체가 나오고 그 아메바가 발전해갖고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거 믿는 거 하고 어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어느 것이 사실 더 믿기가 더 어려워요?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온다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데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생명이 나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먹는 빵 이야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까지 59절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육신을 가지고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지금 그 얘기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넘어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아버지가 나사렛의 목수 예수인데 어떻게 지가 감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구나,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하나구나, 이 정도가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받아들여야만 된다, 내 말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나를 인정을 해야만 된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63절에 너희가 지금 이 두 가지에 걸려 넘어졌는데, 예, 6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데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천국에. 내가 부활하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 이게 내가 부활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믿으세요? 예. 지금 더 큰 일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이 두 가지도 믿지 못하면 이 더 큰 일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두 가지에 걸려 넘어졌어요. 걸려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전통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거 확실히 증언한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튕겨나간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으신 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온 우주공간을 만들 정도의 그런 지성을 가진 분이면 저와 여러분의 조그만 머리로 어떻게 그분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우리가 봐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뇌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여러분의 뇌 보세요. 못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해요. 그래도 뇌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 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 뇌가 있으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뇌를 제가 못 봐요. 이런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설명하는 내용이 63절에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르는 말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더러 진짜 내 살 뜯어먹고, 그렇죠, 내 피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 살리는 건 영인데, 영이 뭐냐고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 말씀,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너희를 살린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살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피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설명해 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것들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 이 물고기 고기잖아요. 그러죠. 살. 이건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 그치? 이거 뭐예요? 이건 육에 속한 거잖아요. 그거 다 먹고 어떻게 됐어요?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만나는 예표에 불과한 거다. 예표를 따르지 말고 이제 실체가 왔으니 실체인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과거에 모세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로 훌륭한 그런 대언자였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육에 속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육신에 속한 그런 자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 이야기하면서 예표가 아니라 실체인 내가 왔으니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살과 피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천주교, 그렇죠? 가서 보니까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마셔도 이거 마시고 이거 가지고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화채설을 가르쳐요. 화채설. 화채설은 뭐냐? 여기 빵 조각이 있어요.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이 사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기도 드리는 그 순간에 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포도주 이 피로 화채 변화가 된다는 건 몸이 실제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딱 먹고 마시면 진짜 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진짜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여기는 빵 조각이나 여기는 이런 포도주 이런 거 이거 실제적으로 이게 육에 속한 이런 것은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있는 빵과 여기 있는 포도주를 마셔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 미사에 들어가서 이거 빵 조각하고 이거 포도주를 마시면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성만찬이라는 거 이거 참가해야만 그래야만 영존한 생명이 얻는 줄로 알고 아이들까지도 이거 먹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여기는 빵 조각 천 개 만 개를 먹어도 영생 주지 못합니다. 여기는 포도주 아무리 천 잔 만 잔을 마셔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하늘에서 데려다가 희생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희생예물을 드리셨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단번 속죄 희생예물이다. 예수님이 자꾸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이에요. 한 번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 미사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와 같은 희생제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에요. 성경의 판단은 뭐냐?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육체, 내 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살을 베어내고 살을 자랑하는 할례자들이 있는데 이 살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살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이 살 자랑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하고 결론을 내릴게요.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어떻게 살과 피를 마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이 6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6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 살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특별히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들을 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4절에 가서 보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들을 내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듣고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살을 먹는 거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진짜 살 먹고 진짜 피 마시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말들 그걸 듣고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면 그럼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 일으켜 세운다고 예수님이 몇 차례 더 설명을 해줬는데 군중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66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열두 제자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에 대해 설명할게요. 제자는 스승이 이렇게 나타나면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나도 스승처럼 되겠습니다 하고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연마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고 이적들을 보이고 하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열두 제자 외에 이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표면적으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군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슬프게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아까 표현대로 얘기하면 돼지는 어디 진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개는 자기가 토한 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토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종교,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그 종교로 다시 돌아가서 무언가 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슬픈 게 뭐예요?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자, 이런 사람을 6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6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 오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돌아갔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예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정이 아니에요. 43절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기로 있어요. 45절에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이 그렇게 너에게 많이 선포가 돼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4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 기독교의 처음부터 끝이 뭔가 이거를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아니면 기독교 자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의 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모든 말씀이 존재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지 몰라도 뭐라 그래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들은 내가 보존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지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그것들을 지키시며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성경들을 비교해보고 이 성경,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1611 영어 킹제임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절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영어 킹제임 성경,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확연히 분리되는 일이 생겨요. 두 그룹으로 분리가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느냐, 두 부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나눕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배타성이에요. 저쪽에도 구원이 있고 저 사람도 구원자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려면 배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전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그분을 떠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67절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67절,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6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왜 나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보고 나온 거예요. 이 목사를 보고 나온 게 아닙니다. 서창동이 캠퍼스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와야 되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업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또 훌륭한 고백을 또 하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대언자, 그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분이 입에서 말씀들을 내어놓는데 이것이 바로 예, 생명이고 영이라고 하는 걸 저희는 분명히 믿고 깨닫습니다 하고 올바르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그분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순식간에 얻어요. 영원 무궁토록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운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된 성도들이 고백했는데 이 고백자들 가운데 누가 들어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입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떠나지 않은 열두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내부를 지금 바라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맞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100%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빵이다. 나를 받아들여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뭘 보느냐? 사람을 봅니다. 사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많은 경우 군중이 몰려요. 몰려다녀요. 그 군중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다는 걸 여기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대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병 고쳐주는 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빵 주는 일, 그렇죠? 이런 데에 빠져갖고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바빌론 제국, 고대 유명한 그런 제국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국에 황제가 이제 나타나서 그 넓은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냐? 사람들을 간파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냐? 빵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서커스를 제공해 주면 그럼 이 나라가 화평하게 유지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먹을 거 주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스포츠 그렇죠. 경기 관람하게 해 주고 그렇죠. 영화 보게 해 주고 그렇죠. 이것만 해 주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제국을 통치한 거예요. 왜 그래요? 대다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그렇죠.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시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냐.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대로 사회가 이제 변하게 될 때 뭐만 해주면 빵 먹여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즐거움을 주는 영화 알려주고 스포츠 해주고 이것만 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혹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슨 신유 병고침이 나타난다 예수 믿으면 번영 그렇죠 아이들이 다 잘 된다 일이 다 잘 된다 또 예수 믿으면 뭔가 일이 잘 돼서 훌륭한 사람인데 이름 낸다 이런 인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적어도 이런 일들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소수가 되고 핍박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며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눈에만 보이는 이런 일, 이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 그저 먹을 거 주고 눈에 볼 거 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제때를 만났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해준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해서 사람들 이 무지 가운데로 집어넣고 있어요. 국가가 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 대한민국에 아주 중대한 그런 임무를 짊어지고 나가는 한 분,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 한 분에게 그분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가가 부여한 그 책무, 형제님이 맡고 있는 그 책무, 그 책무가 너무 크고 또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이 책무를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옳은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이분이 보내준 그런 문자처럼 옳은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고 의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그 일을 위해 고통이 온다 해도, 낙심이 되는 그런 일이 온다 해도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